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로입니다.
예, 날이 점점 추워지듯이 우리 재림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 점점 추워지는 어려운 위기에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도자라는 자리, 엄청난 책임감과 무거운 도덕과 윤리, 끊임없이 바라보는 기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잠을 설쳐야 하는 자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권한과 특권이 주어지기도 하죠. 아무쪼록 이 추운 겨울이 속히 지나서 나라와 교회에 따뜻하고 훈훈한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그들을 위한 기도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10과 욥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엘리후의 분노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교과의 제목은 엘리후의 분노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뭐 욥기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욥과 친구들의 논장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죠. 욥의 친구들도 그리고 욥도 한채 양보도 없이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성을 내면서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욥이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많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욥의 주장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을 내면서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꺾는 데 성공했을까요? 네, 이번 주 교과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어떻게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참 해결책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과는 그동안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친구들 외에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공부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가엾은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지난주 욥기 13장 15절로 16절에 나타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욥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진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들과의 논쟁은 계속되었는데요. 여러 장에 걸쳐서 그들은 하나님, 죄, 죽음, 공의, 악인들, 지혜, 순간적인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 심오하고도 중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과 본문에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교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의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네, 이 문장이 이제 그동안의 논쟁 가운데서 나왔었던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보면 욥기 2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훌륭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논쟁들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논쟁의 요지는 처음부터 사실은 한결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 즉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이제 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결국 한 적이 없다고 욥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가 동시에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을 또한 이제 비난하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난 교과에서도요. 만약에 네. 이렇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말이죠.
네.
욥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도 그러면 죄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욥이 네. 주장하는 게 그럼 어떤 죄는 고난을 받고 어떤 죄는 고난을 받지 않느냐? 죄의 경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죄의 경중을 따져서 고난을 주고 안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 죄 자체가 얼마나 큰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그 빌닷이 그 사실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좀 그런 논쟁들이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와 서로를 비난하면서 답 없는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네.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비난한 것이고 욥은 또 그런 친구들이 제대로 또 본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건다고 비난을 했던 것들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웃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을 벌이는 친구들과 욥도 아무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런 고통이 이르러 왔는지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님들이 왜 코끼리의 각 다른 부분을 만져보고 서로 만져본 느낌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아주 일부분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오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이야기하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럴 소지는 가엾은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일단 내렸잖아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다. 근데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거 보니까 심각한 죄를 졌다 하면서 그 죄가 뭔지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악의적인 흥미? 그리고 섣부른 판단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뭔가에 끄집어내가지고, 아, 나중에는, 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나쁘게 판단 내리잖아요. 이러한 맞아요. 행위 자체, 인간의 나쁜 본성들을 그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볼 때 악한 것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에 좀 탁월해야지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소문내거나 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하고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 소지는 엘리후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욥은 이제 욥기 26장부터 31장에 걸쳐가지고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 열번을 이제 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욥은 한결같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일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26장에서 31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욥기 31장은 매우 흥미로운 장인데요. 이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라는 단어와 언제 라는 단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도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어서 이런 거잖아 하고 고발을 하니까 욥이 참다 못해서 내가 언제 하고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네.
욥기 31장 5절에 보면 언제 나의 행위가 또 7절에 보면 언제 내 걸음이 또 9절에 보면 내 언제 내 마음이 또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또 19절에 보면 내가 언제 사람이 뭐 계속 내가 언제 그랬냐 계속 이런 것들이 31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장에 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요.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 성경절을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내가 만약 그랬다면은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나 그러지 않았다. 그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31장 4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네.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하면서 32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32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네. 욥이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욥의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욥의 친구들도 말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말을 그치고 한참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네. 어떤 거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죄 때문에 그럴 거라고 하는 추측이지 뭘 잘못했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욥의 대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를 한참 듣고 있다 갑자기 이제 성난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제 교과에 등장하는 이제 또 다른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2장에 와서야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렇다고 그가 앞에 친구들의 변론을 듣지 못했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기는 다 들었는데 어쩌면 좀 늦게 욥의 집에 왔던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자신이 좀 연소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엘리후, 이게 디후자잖아요. 나중후자잖아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항상. 끝날 때 얘기하려고 했던.
네, 탁월하신 해석입니다.
네, 이름값을 네. 하는
근데 이제
거죠.
그는 네, 어쨌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런 흥분의 목소리로 분노를 발했는데요. 32장 1절로 5절에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네, 그럼 분명히 욥이 자신의 범죄로 그렇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났고, 또 그런 욥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32장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변론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에서 계속 그의 주장을 공부해 보겠지만 사실은 그의 주장도 결국은 앞에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논쟁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진 이 고통과 재난에 대해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혹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결국 이게 쳇바퀴 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베일에 쌓여 있어서 우리 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를 논하는 것은 크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만약에 이것이 진짜 욥의 잘못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욥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고통 때문에 회개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회개는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지고 그것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혹은 벌을 통해서는 결코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당하고 또 풀리지 않는 어떤 고통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해답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잘못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틀린 것이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소지는 엘리후의 등장인데요. 그 엘리후의 등장이 꼭 부모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네네. 형제들끼리 싸움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아들과 딸이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듣다가 다가가서는 둘 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제가 또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너는 이래서 잘못했어. 둘이 화해. 이러면서 마치 이 엘리후가 예, 듣다가 마치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구나 하면서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이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욥에게는 욥에 대해서 또 친구들은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방어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간에 그렇게 엘리후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엘리후는 친구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주장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욥기 34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한 엘리후의 그 주장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대상과 상황이 잘못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이렇게 옹호하고 있냐 하면요. 그것이 욥이 당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도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었잖아요. 욥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욥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것이죠. 이런 고통 앞에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과연 이 고통이 왜 찾아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믿으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 분명한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욥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사실대로 그렇죠. 얘기해봐라. 겉으로 보이는 거는 네가 아닌 것 같은데 너 우리한테 말 안 한 뭐 있지? 빨리 얘기해. 뭐 이런 검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고통의 책임을 욥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책임이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롭고 우러운 분인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결국 그들은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한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겸손하고 낮은 태도를 취했으면 어땠을까요? 훨씬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분명히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욥을 위로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다라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조금이나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얻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더욱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또 처방전을 내려주지 못하면은 왜 괜히 자신이 좀 그 무능하게 느껴지고 말이죠.
네. 네,
그런 점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나 혹은 얄팍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의 시선을 갖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공의롭고 100%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버리고 그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요일 서지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방어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엘리후에 대한 사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류가 없고 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욥 네가 틀리면 틀렸지 어찌 하나님이 틀리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네. 그럴 때 어떻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 참 난감해요. 뭐, 그, 문제가 저랑의 문제면은 사실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제 3자가 이렇게 두 분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찾아가면은 목사님은 자기 편이 돼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막 토로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또 상대방을 방어해주고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렇게 입장에서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이분이 또 오해해요. 아, 목사님은 저 사람 편인가 보다. 그러면서 되게 서운해하고, 이, 둘이 싸워놓고 또 이제, 이 다툼이, 화살이, 이 목사님에게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당황스러운데, 이게 엘리후가 그런 문제를 아마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욥에게 이런 강한 어조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니까 네가 잘못한 것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대방을 꼭 이렇게 그 얘기 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 편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울러 말하는 사람도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동기와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커지고 또 속상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을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불의의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화요일 교과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그들은 욥의 문제를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 중에 욥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결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단이 시작한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국은 죄의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그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잠깐 좀 볼 텐데요.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대쟁투 492페이지와 49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네, 성경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죄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유일한 것은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 이상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죄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 죄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변명과 이유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죄가 시작되었다. 그 죄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딜레마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었던 이 죄라는 문제는 이해되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뭐 사실 그들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 죄의 원흉인 사단조차 끼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킨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들이 사단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시작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도 죄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면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제껏 선한 삶을 살아온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욥과 같이 죄가 없다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결책 모두가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죄가 그 시작이 미스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되어지고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 이건 그냥 죄의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아, 될 대로 되라. 이런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대쟁투 49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라고 시도한다면 분명 욥의 친구들이 그리고 욥이 빠졌던 오류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줄기차게 그리고 일관되게 증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러한 문제들이 뚜렷이 이해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에게 확실히 입증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비록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의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즐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일들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불의의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욥 사이에 그의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사단이 그 사이에 개입하고 있어서 욥을 유혹하고 미혹해하고 괴롭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욥 사이 두 사람의 이 두 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번 배웠는데요. 이 대쟁투의 사상이 없으면은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당하는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저 사람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만 싹 트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사단이 개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런 네.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에게 이런 당하는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애초부터 네.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친구들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감사한 네. 건 말이죠. 이게 단순히 욥 한 사람이 당할 문제가 아니라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하고 또 때론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런 기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욥기가 없었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과 혹은 욥과 같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아주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목요일 교과서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목요일 소지는 믿음과 도전에 대한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에 수요일 교과에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휘말렸던 것은 이제 선악에 대한 우주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커튼 뒤에 숨어져 있는 이 사단의 존재,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쟁투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우린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욥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혼란은 가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찾아온 고통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커튼 뒤를 볼 수 있었다면. 그러면 욥은 또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사단 때문에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까 목사님이 하신 질문이죠.
네.
사실 욥에게 고통을 가져온 것은 욥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욥의 의로움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 억울한 사건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욥의 입장이라면 이런 시련과 고통 이거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아,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하고 제발 이 시험을 좀 걷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실을 다 안다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의로운 건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네.
아,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도 그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입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명백한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고통을 나도 함께 여전히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내 결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 된 것이고 그 죄인으로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억울함 때문에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애착이 그분으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또한 아무 상관없이 또 내 결정과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요. 자, 그러면 이게 억울할 일입니까?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지금 조금 불행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이게 억울할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려고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코노미 제일 저렴한 곳으로 이제 땡처리 항공권을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체크인을 하는데 이게 예약이 잘못돼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공황장애가 일어났네요.
네, 공황장애요.
네. 네.
그래서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항공사에서 이중 부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엄청나게 억울한 사건이죠. 왜냐면 제가 잘못을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 항공사 측의 잘못으로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항공사 직원이 저한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의 잘못으로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 대통령만 타는 에어포스 원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항공기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이 항공기에 탑승하실 수 있도록 에어포스 원을 24시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매우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괜찮냐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불편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무려 20분 동안이나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가 무려 97만 원이나 주고 1년 전부터 제일 싼 비행기표를 사고 이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못하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저를 가져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목사님, 이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 네. 안 가서 에이 농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내면 어떡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죠. 괜찮냐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당연히 괜찮죠. 당장 주세요. 사인할게요. 어디다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이 욥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생에 비하면 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재앙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공평과 어려움들, 이거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금 우리가 같이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급에 비하면 그것이 대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알 수 없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통과 불행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그것을 하나하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 너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예를 들었던 그 티켓 사건 이야기 말이죠. 참 재밌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믿기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네. 이 사람이 진짜 장난하나? 근데 아마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서 만약에 제가 그걸 안 믿어가지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에코노미나 제가 원래 티켓이나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랬다면 축복을 저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그러한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불공정함, 불공평함이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불공평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어떤 면에서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먼 훗날에 봤을 때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 반전을 깨닫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거절치 마시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교과에서 또 새롭게 등장한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에 성을 내면서 반론을 폈지만 사실 그도 역시 다른 친구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우리가 당면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한 문제의 시작점은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이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논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약속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약속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 죄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너머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서 볼 때 지금 현재에 있는 나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들을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생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세계적인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신비이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그분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남겼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따르는 것. 그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평화 Lift me up and let me stand. My faith on.